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돌보는데 직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온전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분방교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입교사 선생님들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 교육학교 이제 교사를 이제 하시면서 또는 이제 새롭게 지원하시면서 이제 교사로서 해야 할 어떤 일들, 그 다음에 교사로서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신입교사 교육을 공통교육부터 쭉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 분방교수법이 영화로 따지면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면 그동안은 다 놓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동안에 조금 게으름 피웠더라도 오늘 강의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이 메뉴 책 있죠. 이거를 달달달 수차례 읽고 내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에서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말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됐을 때 정상적인 이제 분방 교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주어진 이런 수업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교육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지금까지 공통교육을 통해서 받아와서 알겠지만 세상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3절 4절 말씀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를 된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를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너희 선악과를 따라 선악을 따라 네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라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쁨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라는 마음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당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정말 하기 힘들고요. 교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내가 왜 하나? 그러다가 1년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 2년째는 하다 못하겠어. 그래서 3년째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2년간 헛고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 2년간 봉사하다 왔는데요 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반문했을 때 정말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반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라고 그동안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의 역할은 심고 물 주고 하는 역할, 즉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의 역할은 물 주는 역할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머리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제가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 불을 꺼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끄시는 분은 제가 끈 건 아니고 누군가가 꺼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역할이다. 즉 서번트, 즉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사로서의 주체, 역할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그 모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방향성을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뭐 전사님한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학교에서의 교육은 목적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많이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겁니다. 수영 코치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있는데 수영을 못하면 그거는 헛것 가르쳤다 이런 예시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교회학교 학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봐서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은 아니는 거라고 이제 알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제가, 교사 교육을 그동안 제가 98년도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분반 2년, 분반 교사로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전도 상담에서 3년 하고, 교육 연구계에서 5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에 또 분반 1년도 하고, 올해는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쭉 보면,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제가 봐요. 저는 아무래도 분반 교수법을 그동안 순전히 강의를 해온 강사 역할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학교 안에서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는 장학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교회학교에서는 상처에 입을까봐, 다칠까봐 이런, 염려 속에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서는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 칼같이 출근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한 시간 늦고 두 시간 늦고 어쩔 때는 그냥 말도 없이 빠지고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정말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니까 대충 봐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했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기다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의롭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일푼일지도 대충 봐주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 여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망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독하게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이 더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을 지금 이제 참관 수업도 하고 보면서 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 소감은 쟤네들이 구원받은 학생들마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98년도에 신입교사 교육을 받을 때 제가 딱 학년에 딱 들어가서 딱 본 첫 소감은요, 이게 시장통이야, 뭐야, 라는 마음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교사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들인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면은 너무너무 철저하고 완벽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이렇게 참관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언제까지 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사라는 것은, 교사라는 직분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떻게 봉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사의 봉사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뭐라고 그럴까 슈퍼마켓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100원짜리 팔잖아요. 근데 어디 가 부동산 하면은 단위가 뭐 억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중치가 좀 다르잖아요.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사의 직분은 좀 가중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잘 돌봐줌으로 인해서 잘 키워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옳은 대로 인도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대박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키웠던 학생이 영향을 끼쳐서 그 학생이 전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그 모든 영향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찬스다. 일생의 찬스다. 지금까지 못 살았으면 이때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일단은 감사하고요.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학생이 한마디로 형편없다예요. 그렇죠? 100명이면 잘 나가는 제대로 하는 조금 신앙적으로 좀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학생이 약 10%, 90%는요. 제가 구원 받았으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마음, 그렇지만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얘는 참 신앙생활 잘해. 이 학생, 이 자매는, 이 형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해.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이요. 교회 출석 잘하고요. 참빛 자리에 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가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거의 95% 이상. 정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 가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형제가 과연 자매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탑5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지금 한 학년에 전도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년을 전도 일꾼은 딱 보면은 약 두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에 의해서 그 학년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두 명에 의해서 학생이 불어난 그런 걸 발견했지 학생 막 20명, 30명이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지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10명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 이 학생, 저 학생이 각자 한 명씩 전도했다. 이런 것들도 드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정말 전도를 잘한 학생으로 만들까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고 학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부모님과 반드시 합력을 해서 매주 전화를 통해서 이번 주는 좀 어땠습니까? 다음 주는 어땠습니까? 계속 그 주별로 전화 교제를 하셔가지고요. 학생의 발달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한 일체가, 혼연 일체가 되었을 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연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는 교회 교육은 거의 힘듭니다. 백날 해보려고 해도요, 정말 힘들어요. 세상 교육하고는 좀 틀려요. 세상은 학원 보내고, 뭐, 과외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주일날 한 번씩 만나서 52주 만나가지고, 그것도 한두 시간 만나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고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중 6일은 세상하고 빠져 살고, 그 다음에 교회 잠깐 와서 이렇게 성경 좀 말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은 물론 출석을 잘한 학생이 신앙이 좋아요. 참고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지각하는 학생은 100%가 신앙생활을 망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 내지 10분 늦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도 출석은 하니까 용서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침 말씀 시작 전에 온 학생하고 시작한 5, 4, 10분 후에 도착한 학생하고는요. 근데 지각한 학생이 평생 지각하거든요. 5, 4, 10분 도입부를 못 들으면요. 그 다음 말씀은 거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선생님도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셔요. 진짜 내가 말씀 시간 늦어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나랑 얼마만큼 깊은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가. 근데 거의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다 5분, 10분씩 지각하고 있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각만큼 우리가 손들고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고 가정과 학교 생활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에서의 모습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꼭 전화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신방을 매주 가서 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교제를 많이 하시고 상태만 그냥 물어보셔요. 상태만 물어보시고 일주일간 어떻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교사가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자, 분반 수업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각각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지도하는 건데 이제 참빛 공과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일날 1시간 분반 수업 시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만 다 한다면 정말 쉽고 편하겠죠. 세상 선생님이 하는 역할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2번이 중요합니다. 평일날 학생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편지. 문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장난기적인 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편지를 좀 심오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 분반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분반 학생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반 학생은 세상에서 말하듯이 학생과 나는 교사 이렇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만난 관계 정도로 스승과 제자 정도로 만난 관계로 본다면 너무 비즈니스적인 사무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이 학생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것을 놓쳐버리면요. 교회 학교 봉사를 하면서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지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집안에서 결혼하셔서 자녀가 계시는 분들은 그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소유권인 양 이렇게 애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다른 길로 가고 반항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돌보면요. 전혀 삐뚤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교사를 하면서 교회 교육을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했던 것처럼 자녀하고 똑같이 하면요. 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자녀한테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녀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어린 양. 늘 who can take care of them? 누가 이거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어린 양이 분반 학생이 6에서 8명 정도 되거든요. 중고등부는. 그러면 그 8명의 학생을 누가 돌볼 수 있느냐? 학년주임이 돌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반 선생님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은요. 낭떠러지로 떨어서 사망을 하든지 자유낙하를 하든지 어딘가 사자에게 물려서 찢김을 당하든지 망신창이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누가 지키지 않으면 분방교사가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역할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두 번째 가라사대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치라라는 말씀은요, 셰퍼드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본다, 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주님의 어린 양 하면, 알아서 잘 먹고 잘 크면 되지, 옆에서 뭘 돌볼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무 이 어린 양들을 방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돌볼 필요도 없죠. 그냥 산에다가, 방목만 하면 알아서 풀 뜯어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에 대한 지키는 거죠? 뭘로부터? 일이나 사자들이 잡아먹을까 봐잖아요. 우리가 맡겨주신 어린 양들하고 관련돼서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될 것들은 뭐에 대한 돌봄이냐면은 순전히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분방교사의 역할은 성경 한 구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샴피공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분방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티처가 아니고요.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티처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너무 자기 자신을 그 축소시키는 역할이고요. 아주 사탄. 이 세상에 사탄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유혹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을 보고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마치고 지켰니 어쩌니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사탄 요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겨내고 지고 하는 건 이 사탄이니까 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맡겨준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 핵심적인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그럼 이제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구원을 받았는지 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요.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별도 못하고 돌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누구는 그 다 품어가지고 깨어났는데 뭐 남의 새가 옆에서 둥지에서 막 그 받아먹고 큰다는 얌체 같은 새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그렇게 크잖아요. 밭 논에 위에서 가라지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네 자식인지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요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전면적으로 절대적으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맡겨진 주님 어린 양을 확실히 내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확실히 되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셰퍼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한 일 하니까, 뭐 이것저것을 잡다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무리 씻고 찾아봐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봐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알죠? 구령이에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 외에 더도 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봐보세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교제에 나갑니까? 다 전도를 위해서 있어요. 전도 하나도 안 하고요. 성경만 열심히 냈다 골방에서 있고요. 냈다 기도하고 골방에서. 그리고 산에 어디 뭐 낙산사 같은 데 가서 하루 내내 그리고 한다고 막 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분명히 따질 겁니다.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게 뭐였냐 이거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분명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덜도 더도 아니다. 그래서 요곳에 분명하게 학생들이 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교재 잘 나오고 참피 잘해오고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지금 좀 그걸 잘하게 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전도 잘하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 안 한 학생, 중학교 때 전도 안 한 학생이 대학 가고 가서 전도를 하느냐. 확률적으로 별로 낮아요. 중고등부 때 전도했던 학생이 그나마 전도를 하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전도를 잘했던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물론 이제 늦어진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늦게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서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물론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러더라.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맡겨주시면 그 학생들을 진짜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영향가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참비들이 안 해오니 이런 게 아니고요. 너 친구하고 얘기해봤냐? 이런 교재가 사실 현실적인 거죠. 근데 사실 분방교재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참피 잘해오고 성경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한 교재를 많이 하는 걸 봐요. 실제로. 그러면 뭔가 핀트가 잘못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방교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퍼펙트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이 온전하다 완벽하다 라는 뜻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사탄으로부터 지켜진다 하고 온전한다 하고 뭐냐면은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려면 사탄이 근접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사탄하고 짝짝꿍을 하면 죄를 지으니까 그럼 온전해지지가 못해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끊어지죠. 그러면 교통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리니 그러면 그네들이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죄를 짓는 것하고 전도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온전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든다 이꼬르 죄로부터 구별시킨다. 근데 죄를 안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뭐가 문제고 왜 그걸 하는지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청소년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청소년의 특징을 그동안에 어떻게 잘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소년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것 얘기하면 지식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청소년은 뭐냐라고 정리할 때요. 아동기하고요. 성인하고 중간에 있다를 이해하시면 빨리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아동과 성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청소년이 정리가 됩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완전 종속이에요. 부모의 그 의도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내 의지가 없는 아닌 그런 거예요. 종속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종속. 자, 성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이게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는 그 중간 과도기 있다는 겁니다. 중1은 아동틱 하겠죠. 고3은 성인틱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의 과정은 뭐로 보냐면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학생을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 독립시켜는 과정 중에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업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해야 될 정체성 확립. 그래서 아동기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근면성을 키워주어서 중고등학교 때 정체성 확립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교사가. 그래서 청소년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나서 지켜낼 것이냐? 그럼 자, 지켜내는 방법을 1, 2, 3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정말 잘 이해하시고요.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 뭐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탄으로 지키는 유일한 첫 번째 스타트는 분반 학생을요,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로. 하나로 묶지 않는 분반은 절대 그 반이, 성공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으니까. 하나로 묶어라. 왜 하나로 묶느냐가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 연약한 짐승들이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옆에 하이에나, 사자 뭐 이런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자 각자는 해마리가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한 마리 잡고 물고 나오면 될 텐데, 왜 그 때로 있는 대는 왜 침범을 못하고 처져 있는 애만 잡아먹느냐.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구역은, 성공한 교구는, 성공한 교회는요, 진짜 하나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옛날에 제가 정문성 집사님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가, 옛날 동대문 교구장님 하실 때, 정말 그 하나 되게 한 것에 가장 힘썼을 때, 전도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분반을 할 때, 99년도 고3을 제가 이제 했을 적을 얘기를 들어보면, 고3은 정말 학생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간들, 환경이죠. 근데 그때 99 고3, 형제 3반 분반교사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은 6명을 제가 받았는데 그 6명이 학기 초부터 졸업할 때까지 결석을 전혀 안 했고요. 지각도 거의 안 했고요. 내일 시험 기간이어도 지각 결석을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제가 1년간 정말 보면서 저는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사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사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분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분반 학생들의 어떤 흩어짐, 모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보면서 내 신앙하고 학생들의 모습하고 너무 직결되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니까 놀라운 거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니까 신앙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시절에 학생들이 그런 결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수능 시험 결과가 우리 반에서 다 탑을 막 달리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탑이 아닌데 시험을 제일 잘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진짜 그 반이, 우리 반이 그때 정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 하나 되는 이 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분반 수련회였습니다. 이 분반 수련회가 제가 처음으로 분반 수련회를 다른 선생님들이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를 묶기 위해서 분반 수련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학 고2 때 해서 고3 올라간 거잖아요. 고2 때 처음 신입교사를 했을 때, 그때 그 1년간 이 교사를 하면서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분반 수련회를 갔어요. 1박 2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됐고 그 분반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울고불고 하는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딱 됐는데 정말 그 1년간 서로 챙기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이런 부분이다. 이 분반 수련회 프로그램은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분반 교수법이 오전 1시간 반,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두 타임을 다 분반 교수법 했었는데 지금 그 두 개를 통 합쳐가지고 지금 오후 2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좀 발문도 좀 하고 질문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부대를 만들어라. 이 기도부대의 근거는 어디다 두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열두 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 싹쓸이 할 수 없게 하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두 영도 되는 천사, 여기서 영은 영혼이 아니고 군대의 영입니다. 영, 군단 정도 되는 굉장한 군단인데 그 열두 영이나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 열하 6장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이를 보면 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서 왕에게 알려가지고 방비하게 해가지고 항상 아람 군대가 다 항상 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선지자를 이제 그러면 포위하러 온 거예요. 잡으러 이제 왔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님 지금 아람군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딱 둘이 있는데 다 포위한 거예요. 뭐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포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겁내고 있으니까 게하시한테 눈을 열어서 보여줬죠.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그래서 이 기도부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도 되는 천사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께 구하여. 이 구하여라는 말은 기도 외에는 이 천군 천사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더 신경 쓰고 일을 써야 되냐면 천군 천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배치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있는 줄 있다고 돼 있고 천사들이.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은 입구로 천군입니다. 군사예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인데 이 사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천군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천사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으로는 천사 뭐야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군을 불러서 싸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 죄에서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게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사탄 막아달라는 그런 의미를 깔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대를 만드는데 그때 첫 번째 방어선이 교사가 막아야 돼, 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반에 8명이 있으면요. 이 중에 신앙사 잘하는 학생이 두세 명, 네 명 있어요. 좋은 반은. 근데 이 네 명은 형편 없죠. 그럴 때 신앙사 잘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자. 기도 부대 만들자. 기도 부대를 만들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고무줄처럼 방어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그거를 침범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첫 번째 기도를 정말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잘하는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또 기도부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형제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그래서, 우리 교사는 선봉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선봉장의 역할을 제가 했던 경험을 비춰 얘기해 드린다면, 여기 이 개념 뭐냐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학생들이 무너진다예요. 내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사가 죄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고 있는데, 교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절대 온전할 수 없죠. 온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교사가 무너질 때 학생이 무너지는 걸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한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쓴 딱 한 주, 두 주 정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뿔뿔 흩어지면서요, 막 힘들어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잡고 이제 다시 온전히 서서 다시 좀 빠방 하고 나가니까 다시 아이들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흩어지는 것은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꼭 교사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무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자,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오로지 무기는, 싸우는 공격용 무기는 말씀뿐이다.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검은 암송하고 관련이 깊어요. 물론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암송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리면, 제가 고2, 고3 분반 교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전도 상담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 중에 저에게 큰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사탄이 나에게 너 이 교회 떠나 라는 시험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제 마음 속에 풍랑이 치는데요. 파도 높이가요. 20 내지 30m의 파고를 만난 겁니다. 제 마음 속에 풍랑이 그 정도로 풍랑이 크게 오는데, 2, 3m 정도면은 제가 해볼 수도 있겠죠. 2, 30m니까 제가 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침대를 이렇게 누워도 씩씩거리고, 이렇게 누워도 씩씩거리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탁 제시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옥수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글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할까? 여기만 복음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마음속에서 이제 말을, 소리를 제가 거의 크게는 내진 않았지만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을 탁 제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20, 30m 높은 파도가요 잔잔해지는데, 그런 평화가 저는 처음 느껴본 평화예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이 말씀이 정말 정말 놀랍다. 저는 그날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그날 그 장면을. 그래서 이 성령의 검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무기로 가져야 될 말씀을 먼저 찾아서 정리를 쭉 해서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거를 가르쳐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근데 암송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있으면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행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뭐 음행하는 것은 뭐 자기 몸에 하는 것이니,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암송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체험이 있어야 애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꼭 본인이 돼야 된다는 게 내가 행동거지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본도 있지만 그런 신앙적인 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꼭.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성경을 읽어라라고 강조할 때 하루에 몇 장 읽냐, 하루에 석 장 읽냐, 네 장 읽냐, 다섯 장 읽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몇 장씩 읽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제가 많이도 읽어봤고요. 하루에 한 장만도 읽어봤어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을 가지고 30분을 읽거든요. 굉장히 묵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쑥 읽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이후로 가로를 치고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를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네? 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받고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봉사를 사실은 하기 시작한 건데 뭐야 상도 준대네 상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얘 상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로를 이렇게 말씀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성장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 되질 않았어요. 96년에 구원받았는데 98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 96년에 구원을 받고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교사 교육을 바로 받고 이제 교사가 됐는데 그때 정말 고2, 고3 때는요. 지금도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나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구원 받았고 나서 교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퍼펙트하게 살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았거든요. 진짜 그때는 정말 온전하게 살아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했던 모든 역사를 고2, 고3 2년간에 걸쳐서 다 체험을 했는데 진짜 그것이 다시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2년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월요일부터 하여튼 일요일까지 성경만 욕먹어 살았거든요. 성경 말씀만.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했었으니까, 순천향대학교에 근무했거든요.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오전에 진료, 오후에 시간 있으면, 그때 논문 쓰고 뭐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직 신입교사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교사 첫날부터 좀 이따 요일별로 하라는 거 나오는데, 저는 첫날 오면, 이제, 일요일날 그 수업할 거를 다 타자를 쳤었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뽑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말씀 요절 찾아가지고 타자 쳐가지고 그걸 다 읽고 그거를 정리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뽑아내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걸 찾아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2년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다 찾아주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성경을 찾아주는 게 그때 2000년부터 막 찾아줬어요. 고3 때. 고3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해 해야 될 최선의 일, 두 번째, 돌보기. 아까 얘기했죠? 목자로서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돌볼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상황으로, 뭘 힘들어 하는지, 뭘 알아야 뭘 먹이든지, 약을 주든지, 뭐 치료를 해주든지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 학생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고,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어머니하고 많은 전화를 해야지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습은요, 5%도 모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습만 보고 교제를 하면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가정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를 이런 것을 교제해 보셨습니까? 엄마한테. 했는데 얘가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 어떤 방향으로 교제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 소스를 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야지 이렇게 갖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찾아지는 거죠. 뭘 도와줘야 될지를. 자 분반 수업 준비를 이제 하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반 수업은 이제 한 시간 동안 분반 시간에 할 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분반 수업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뭘 가르쳐야 될지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번 공과를 가지고 뭘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요, 금요일날 확실히 나와요, 답이. 이상하게. 월요일도 안 나와요. 기도를 한참 하게 돼. 화요일도 그래도 답답해, 이제. 안 나와. 도대체 뭘,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과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은 찬빛 정리하고 해가지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가지고는 감동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분반 선생님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을 때 그 말씀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냥 책만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정리한 것 가지고 교재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시간은 그냥 지식 전달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그것에 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주일날 학생들에게 뭘 가지고 교제를 할 것인가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공과를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이 있어요. 공과별로. 그러면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3장까지를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잡으세요. 주제를 하나를. 근데 그 주제가 말씀, 기도, 교제, 뭐 전도 이런 것들로 수렴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지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완전히 숙지를 합니다. 그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공과를 내가 묵상하고 내가 감동으로 교훈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연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사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하나만 보통 선생님들이 막 다섯 가지 네 가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열식 강의는 교육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만 딱 가지고 소쩍새가 막 울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련을 딱 했는데 주제가 하나로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기도 이런 것이 막 동시에 나오면 안 돼요. 아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학생이 딱 먹게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분반 수업 준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이렇게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반 수업 준비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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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도우심 외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학생들을 설교를 한 지 한 5년 됐는데 설교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잖아요. 분반할 때보다. 분반이야 이렇게 발문하고 답변하고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설교라는 것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서 점층적으로 뽑아가지고 주제를 쏴서 딱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토요일까지도 막 이게 안 나오면 아주 미친데니까요. 근데 정말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그것이 딱 보여요.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얼리 메모를 해놔야지 그거 놓치버리면 이제 또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가운데 뭔가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제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반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핸드북, 사전, 참고서적, 뭐 인터넷 자료 이런 것도 쭉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찾아볼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참빛 본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 해주는 인터넷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준비하시면 거의 되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셀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 없으니까 사전에 셀라, 그분은 셀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 사전들이 필요합니다. 자, 분반 수업의 준비. 대부분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뭐, 오늘 아직 수요일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닥쳐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진땀 납니다. 그러면 나는 교사 자질이 없나 봐. 나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반 준비는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세요. 여유 있게. 그러면 분명히 즐거움으로 승화가 되고, 일단은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네 하면서 내가 먼저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쁩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갖는 걸 줘야 되니까 1만 마디 방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까다라진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이제 성경 본문을 수차례 읽고 묵상한다. 묵상하다 보면 주제가 하나 떠오릅니다. 제발 주제는 하나만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공과가 있어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 아하 얘네들이 뜻을 정하는 것에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기 9장에 보면은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세 번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기도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볼까?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누워서 뭐 베레벨 나왔을 때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질문하기를 그러더라고.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참빛 읽고 뭐 참고 자료를 참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의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지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뭔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준비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분반 학생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 수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업을 이제 할 때 오늘 참관했죠? 자, 여러분의 머리를 시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반 참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레디, 고! 자, 신입교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힌트는 열왕기 하 3장 솔로몬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뭘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가 구해야 될 거는요,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뭔가 주어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요, 수도 주고요, 재도 줄 거예요. 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 제목 정해졌죠, 이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문장까지 알려드릴까요? 솔로몬 왕에게 주시었던 지혜와 총명과 풍성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셔요. 저는 이 기도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고3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분반 효과적인 분반 교수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가 나온 건데 분반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어린 양이구나.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구나. 사탄으로부터. 그러려면 이게 다 나오게 된 것이 요거거든요. 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은 지혜를 오늘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분반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게요. 찬빛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찬빛 검사 하는 겁니다. 찬빛을 검사할 때 저는 찬빛을 검사할 때 꼼꼼하게 읽어보고 코멘트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찬빛을 아침에 도착하면 바로 선생님한테 찬빛을 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공과말씀 시간에 찬빛을 다 검사해서 코멘트를 다 써서 수업 시작하면 나눠줘요. 그리고 한두 명 아직 못 봤잖아요. 그 학생만 마저 봐주면 빨리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찬빛을 공과말씀 시간에 오면 선생님한테 찬빛 주고 앉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찬빛을 안 하면, 검사를 안 하면 찬빛을 절대 안 하거든요. 자, 찬빛상 평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5쪽입니다. 이 찬빛상 평가표가 우리 학생들을 굉장하게 동기부여가 했던 그런 건데 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다 받았던 지혜를 통해서 제작된 거거든요. 출석 시간 엄수도 9시까지 딱 오면은 5점 만점을 주고요. 15분 간격으로 늦어지면 삐뿔 뭐 이렇게 5점씩 감점을 해 갑니다. 1점씩 감점. 찬빛 성실도 제일 다 빽빽이 채웠으면 A뿔, 하나도 안 했으면 C, 조금 군데군데 했으면 B뿔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A, B, C, D, F 주면은 학생들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C까지만 가면 돼요. A뿔 A, B뿔 B, C. 그러니까 벌써 스케일 다섯 개 나오죠. 빵 그러니까 1, 2, 3, 4, 5점 나오니까 그렇게 정하면 되고요. 암송, 암송을 실제로 암송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저는 그 A4를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암송 말씀을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냐면 출석 시간을 적고요. 뒷면에다는 오늘 암송 말씀을 적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암송과 출석 시간 체크가 정확하게 돼버려요. 11시 15분, 11시 05분, 10시 55분 이렇게 다 적어요. 학생들이. 쪽지 하나씩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수월하게 출석 체크와 암송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일지 성실도. 주간 일지라는 것은 매주 해오게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211쪽 나옵니다. 211쪽. 이게 주간 일일 일지라고 이거를 주일날 나눠줘요.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매일매일 했던 거를 210쪽에 샘플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처음엔 잘 안 해와요. 그러면 닭다를 내든지 상을 주든지 스티커를 주든지 뭔가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표가 뭐냐면 집에서 학교에서 생활의 패턴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피상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직접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뭐든지 간에 뭔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그러니까 생활의 성실도를 키워주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나눠주면 도움이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채워온 것에 의미를 두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빽빽이 채웠냐 안 채웠냐. 놀았음, 이것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럼 나중에 놀았다고 안 쓰거든요. 아니 뭐 해서 그때 놀았는데 그럼 놀았다고 써. 그러면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해줘야죠. 왜 놀았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학생들을 이해해주는 마음 필요합니다. 암송 확인을 쪽지를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라고 하기 때문에 헌금을 먼저 하고 헌금 봉투 다 돈을 다 담은 다음에 봉투를 모아서 사이드에다 밀어 놓으면 이제 소무 선생님들 다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사이드로 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작 기도는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안 하고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건데 이 시작 기도만큼은 기도의 본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FM대로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했던 기도가 이제 대중기도를 통해서는 FM인데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게 반드시 첫 번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기도시켜보면은 감사하다는 기도 줘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구원을 안 받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문을 써보라고 해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적는데 실제로 영혼구원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주셔요. 나중에 자 찬빛 검사 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찬빛을 빽빽하게 잘 채워오면 칭찬을 해주면 더 빽빽하게 채워옵니다. 이거를 색깔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요일별로 그날그날 저녁에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하는 믿음은요 그날그날 매일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은 오른편에 보면 제 위에 경고 1 이렇게 썼죠. 둑새 세 칸 안 써서 경고라는 걸 줬잖아요. 근데 교육학적으로 이거는 체벌이거든요. 벌이거든요. 상이라는 것과 벌이라는 게 있는데 벌을 줬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결과는 노라고 돼 있어요. 상을 주면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벌은 그 순간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벌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래도 잘했네.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다. 이거 하고 왜 안 했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죠. 청소년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왜 질풍노도냐면요. 내 몸에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막 있고 내 몸과 생각과 뜻이 막 다른 거예요. 몸의 속도와 정신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현상이 그 사춘기적인 반항적인 기질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 때는 다 그래. 선생님도 그랬어. 라고 받아줘야지 정말 너 보니까 나 한심하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막 해주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줘야 돼요. 자 실제를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론 시작기도 하기 전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앉을 때 띄엄띄엄 앉게 하지 말고요. 무릎이 거의 닿도록 어떤 형제 자매들은요. 쫙 뒤에 앉아 있어요. 기대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 되게 한다는 맥락에서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꼭 get together 이렇게 모아주세요. 근데 무릎과 무릎이 닿도록 앉게, 자, 앉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수업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안 오면 나 선생님 수업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시를 했는데 학생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들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어떤 인상이 시작이 되냐면, 아,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한 번 한 번을 해.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수업은 기도하고요. 공과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 읽음으로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도 안 찾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봤어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교만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교제 외에는 안 나오죠.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뿌리를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연장이 돼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안 읽었는데 무슨 교제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도 안 읽고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집에 갔다가 잠잤는데요. 왜 뭐 할 게 있겠어요? 학생들인데. 그래서 반드시 공과 관련 말씀을 찾고 읽고 분반 수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나 전사님 말씀이나 오늘 제가 시작했던 말씀도 반드시 스타트하는 말씀이 찾아졌잖아요. 그렇죠? 꼭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모든 수업 시간에는 존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누구 자매 얘기해 봐, 민숙 얘기해 봐 이렇게 하면 이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이 수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로 이제 그 입장만 되게 돼 있거든요. 수업 끝나고서는 이제 형이 자매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형제 잘 있었어? 자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만큼에는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존칭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말씀할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일 때, 지금 고2인데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이거 처음에 이거를 수업을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반말하는 게 좋아, 이렇게 존칭어로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존칭어를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랬더니 집중이 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중이 잘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함께 주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존칭어, 제발. 저는 존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말을 표현은. 근데 상당히 오늘 공과 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반말로 좀 하신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그래서 아 기존 선생님들이 반말을 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반 수업을 이제 하면 이제 공과 주제가 이제 각각에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공과의 주제는 봉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봉사라는 제목인데 이 봉사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봉사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봉사가 뭔지를 알게 한다. 이것이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봉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알게 한다. 말할지. 뭔가를 행동에 변화를 갖는 그 문구를 표현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항상 목표를 표현할 때. 왜냐면 교육학교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꼭 하루에 몇 장씩 읽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목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봉사라는 공간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저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goal. 목적이 아니고 목표.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증진하는 발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식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분반 수업은 주거니 박거니를 해야 돼요. 근데 주거니 박거니를 할 때 원래 선생님이 40% 정도 얘기하고요. 학생이 60%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참관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70, 80% 하죠. 그거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요. 더 많이 선생님은 한 번 딱 던져놓고요. 많은 얘기를 들을게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말 꺼내게.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뭐, 예,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절대 만들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왜, 이런 이제 발문을 사용하는 건데, 왜 이 발문을 하게 되냐면, 요즘 학생들의 특성이, 이해하실 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다. 요즘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TV, 컴퓨터, 그리고 학원 과외.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종속적인 관계가 고3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학원 끊어주고 다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거를 깨주셔야 됩니다. 네가 왜 그거를 선택했냐? 그것을 왜 했냐? 그거를 여기는 왜 했습니까죠? 왜 했냐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내가 사탄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했어. TV 보고 잠잤어. 이걸 왜 선택했냐? 뭐가 좋았냐? 해보니까 어떻더냐? 이런 그래서 나중에 너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너 나중에 그 이제 졸업하고 이제 노하다를 하든지 식물살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부모님 원망할 거냐? 엄마 왜 나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할 수 없는 거다 말할지 이런. 발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발문을 할 때, 그 반드시 목적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일례를 들어줄게요. 우리 분반 수업의 핵심이 발문이거든요. 자, 기도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학생들 수업시간 들어가 봤더니 말 안 하고 꼬다는 보리자루 고개 푹 숙이고 있죠. 제가 처음에 고2 때 분반 신입교사 딱 들어갔더니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선생님이 무슨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뭐였냐면 저는 오른손 왼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의사표현을 하게 만들었는데 입이 꿈에 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첫 스타트가 뭐였냐면요. 기도해본 사람. 기도해본 사람. 막 삥둘러 앉아있잖아요. 기도해본 사람. 그러면 기도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손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들었겠죠. 한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형제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래서 들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이고 선생님 반이나 그렇게 가능하지 제가 해보니까 택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 지레 정말 우리 반 아이들은 특별히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기도 몇 번씩? 그러면 몇 번씩? 그 다섯 번, 두 번, 세 번, 식사시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기도 언제 하세요? 그러면 아침, 낮, 점심 때 하고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기도 생활도 파악도 되고 벌써 입을 열고 있잖아요. 입을 열기 시작했죠. 언제 한다고 손을 들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어떤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는 어떤 기도하세요? 점심 식사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얘기해 볼 사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벌써 무르익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딱 했으니까 여섯 명이 수업을 말을 한다면 벌써 6분의 1로 선생님 말이 줄어들어요. 다 얘기하게 되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 안 한다고 우리 반은 다르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초적으로 고등학생도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중에 시간이 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기도해 본 사람 이거는 이제 빼죠. 근데 중등부는 기도해 본 사람부터 또 시작해야 돼. 처음 스타트를 하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주거의 박건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사실 우리의 이제 분반 수업의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손들기를 진짜 많이 시켜서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항상 학년에 딱 시작하면은 말 안 해요. 동글동글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표시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자, 발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학생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헌금 어떻게 하세요? 헌금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헌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머니 돈을 꺼내서 편 다음에 봉투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뉘앙스가 안 맞잖아. 핀트가 안 맞았잖아요.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 듣는 데서는 어떻게, how,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헌금을 뭘 알고 싶냐?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냐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라고 질문하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오만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하려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라고 이제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발문을.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랄지 일주일 전부터 뭐 엄마가 이렇게 주면은 저는 항상 나는 10분의 1 정도는 떼다가 준비해놔요 미리.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문할 때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니나 그러면 발문을 수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분반 수업 이제 준비할 때 이제 하는 거죠. 학생의 수준에 따른 발문을 골고루 해야 됩니다. 뭐냐면 모든 학생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하고만 열심히 하고 한 두세 사람이 소외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문할 때 쉬운 질문들은 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정하면 이상하지만 A급, B급, C급이 있다고 치면 C급 학생들한테 쉬운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이제 A급 형제들을 통해서 먼저 하게 하고 배워서 C급 형제들 따라서 관정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성경적인 지식을 묻는다거나 답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인 C급 형제들한테 이제 하게 해서 자매한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구성을 잡으라는 거죠. 다 뭔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뭔가 하고 가도록. 그리고 이제 학생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교사가 뭔지 모르지만 답을 했는데 아무 반응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 간증하거나 뭐 했던 사람이 민망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구역 모임에서 신나게 간증했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잘하십니다. 랄지, 뭔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좀 더 힘이 나잖아요. 근데, 네, 다음 분, 바로 넘어가면은 간증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히 뭔가 내가 못 살았던, 잘 살았던 얘기, 전도한다는 얘기들을 뭔가를 하면 분명히 모더를 인도하는 분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뭔가 한두 마디 코멘트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육학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교사 출신 구역장님이 아주 구역을 잘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항상 학생이 반응한 거에 대해서 꼭 그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멘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뭔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은요, 정말 정말 허나마나한 엉뚱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면 야, 너 지금 장난치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나는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음에 얘기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을 하면 좋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디어네요. 이런 창의력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경우는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핀잔 하나 딱 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완전히 기분 나빠가지고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완전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한번 상처 입으면은 특히 A형들은 평생 가거든요. 자, 그리고 공과 주제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수업을 이것을 어떻게 전할 거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매주 똑같은 수업은요. 재미가 없게 만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발문을 많이 하는 수업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문만 많이 하면 뭐 어떤 식이든 아니라 질의응답식, 뭐 이야기식, 오늘은 뭐 봉사해본 경험 있으면 얘기해볼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봉사해본 사람 어떤 봉사해봤어요? 답변 나와버리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반 수업을 스타트업도 짜기 시작하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래서 극장식 모형이라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내가 A라는 것을 문구해서 두 사람이 대사를 하듯이 저절로 그냥 막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게 짤면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극장식 모형은 이것이 모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 게 이제 이건데 이제 문관영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교대 교수님 하실 때 이제 교사 수련회를 전국 교사 수련회를 했을 때 이제 극장식이라는 모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접목시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건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구역장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렇게 하는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방법은 정말 재미없으니까 간증한 사람이 듣고 싶은 사람을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군가를 지적을 해요. 뭔가 조금 긴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A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C급을 딱 시켜놓으면요. 뭐요? 몰라요? 그러고는 해버리면 그 다음 수업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답을 단답형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너절하게 얘기를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A급을 시켜야 된다.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켜놓고 나서 단이 끝나면 그 형제나 자매한테 누구 간증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시키지 마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구를 딱 시키면요. 너 죽은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켜주면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벌써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주는 맥락이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시킨 사람 기분 나쁘죠. 아 나는 천덕꾸러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만회할 기회를 좀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표나 간증에 성의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예, 아니요만 하고 아무것도 대답도 그냥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이 학생으로부터 꺼낼 걸 다 꺼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뭔지 모르지만 그 TV 그 토크쇼에서 하는 멘토가 그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좀 간증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형제에 대해서 이 자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이렇게 저는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A급 형제를 눈을 쏴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 의도를 딱 간파를 해줘.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그러면, 형제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니까 이제 줄을 서가지고 저절로 이제 그 다음이 나와요. 스타트가 문제지.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분반 수업은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시켜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생님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지식만 전달하고, 어떤 경우는 오늘,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생활 간증하는 날로 정해버리거나, 그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과만 생활만 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론스가 너무 많아요. 생활 오늘 수업 준비를 안 하면은 오늘 생활 간증 생활까지 할까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 준비를 안 하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고요. 생활 교재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분기를 정리할 때 아니면 학기를 정리할 때 1년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각오를 발표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거지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하는 거 아니다. 자, 생활공과형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이라는 게 학생들의 생활이 뻔하잖아요. 오늘이 제목이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것만 이렇게 쫙 교재하고 기도다 제목이 그러면 기도에 대한 거 기도하세요 몇 번 하세요 기도에 대한 거 뭐 쫙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인데 전도해 봤어요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공과형 오늘 주제를 학생들이 그거를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맞춰서 그 수업을 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과의 결말은 반드시 전도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을 열심히 해놓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결론은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로 수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왜 이걸 하고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고 딱 가서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왜? 이걸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제를 왜 하느냐. 다른 형제 자매 전도를 잘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전도를 잘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말씀 듣는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그거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를 하면은 뭐 우리 애가 어땠니 저쨌니 이런 간증만 하다가 구역 모임 다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 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구령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바로 전도적인 것, 전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누구한테 이런 말씀 했더니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게 사실 간증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죠. 사업이 이번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이제 한다. 이제 물론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전도가 결말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정을 울리냐 우리가. 산빛 정말 정말 잘하고 올 에이플 맞고 출석 정말 정말 잘하고 하면 뭐합니까? 1년 내내 전도 한 명 안 왔는데. 그거는 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A급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전도하게끔 닥달내고 1대1로 만나서 너 왜 전도 안 하냐. 너 뭐 사냐. 뒤지게 두드려 패도요. 안전해요. A급이니까. 그래서 상처는 주면 안 됩니다. 동기부여하지만. 그리고 잘 안 나온 학생들은 교재 잘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사탄 밥이 된다. 어쩔 거냐. 나중에 이러다 저러다 살았더니 딱 갔더니 너 지옥 그럼 어쩔래. 겹을 팍팍 주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누구 혹시 전도해본 전도에 대한 것들을 누가 전도 지금 해본 사람, 누구 뭐 친구한테 말 지금 꺼내고 있는 사람 이런 거를 꼭 물어봐줘야지. 그걸 안 물어보면 아, 선생님 관심도 없구나.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니까 무조건 A급 형제는 친구한테 얘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닥달을 내버려야 돼요. 아예 애들은 아무래도 피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푸시를 하면요 이렇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그러세요. 그 친구 이름 다 외우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봤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도저히 못 해봤단 말, 도저히 이제는 못 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명, 두 명하게 전도라는 거를 해보게 되면 해야니까 되네? 그 첫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이제 그다음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첫 경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좀 강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강제 넣는 방법이 얘기 꺼내봤어? 안 꺼내봤어? 이런 걸 시작하는 거죠. 그럼 꺼내본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 꺼내게 됐냐를 얘기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아하, 다른 자매들이 아하,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지사항 하시고 마침 기도를 하는데 이 마침 기도는 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자매 중심으로 시키면 됩니다. 꼭 반장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다 시켜봐야 돼요. 이제 연말까지는 다 시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시켜봐야 된다. 연관계획 세우고 생일 시작이 되면 학생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은 책에 다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거 4시간짜리를 2시간에 좀 줄여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은 아직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새학기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이 책을 바로 열어서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각자 목표 세우기를 다 해놔야 처음 스타트 때 목표를 세워놔야 중간 점검할 때 목표 세웠던 것은 이거 세웠잖니? 근데 이걸 얼마나 이루었어? 근데 이루지 못했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석을 해내게끔 자꾸 이게 교재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 목표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먼저 바라보고 나서 스타트부터 끊어놔야 중간 끝날까지 교재거리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1년간이. 그래서 1년 운영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매주 매주도 있지만 1년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반 수업 계획안은 여기 201쪽을 보겠습니다. 분반 수업 계획안은 샘플이 이걸로 잡아졌는데 제가 고2 때 신입교사 시절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12월 달이니까 5월로 적혀졌는데 12월 달 거였거든요. 사실 이게.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맥락적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해보세요. 왜 이 발문을 했지? 그 다음 발문과 무슨 관계가 있지? 발문이 점점점 점층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말을 향해서. 그래서 결론을 딱 하고 나면, 아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할지. 어쨌든 목표로 세워, 것들을 다 보면 되는데, 학생들 이렇게, 이걸 꼭 해서 참고로 다음 수업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빛을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수업반을 짠 다음에 다음 주 아침에 저랑 같이 삥둘러 앉은 다음에 분반 수업 계획안을 이제 보내주시면 다 프린트를 다 뽑아서 그럼 샘플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조금 아쉽던 거 잘된 것들이 모은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평가를 좀 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마저 이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분반 수업 계획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생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걸 해야 돼요. 참관이 아니고 직접 내가 수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수업 준비를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무리된 거는 이제 또 발표해 주실 거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반 수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을 양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바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 교육받는 모든 시간 동안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지혜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